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3배입니다. 현재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올해 국내 총생산 GDP는 20조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GDP가 1조 7천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니까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1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보다 13배나 경제규모가 큰 나라가 경제성장률 자체도 우리보다 요즘은 더 높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라면 두 나라, 한국과 미국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미국 경제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는 워렌 버핏은 작년에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미국 경제의 역동성이 이룬 성과가 참 경이적이라고 하면서 그 원인 네 가지를 스스로 밝혔습니다. 워렌 버핏이 꼽은 미국 경제가 잘 나가는 이유, 첫 번째는 개인의 독창성이었고요. 둘째는 시장 경제 시스템. 그리고 셋째는 재능 많은 이민자들의 유입, 그리고 네 번째가 법치주의였습니다. 미국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조상들의 꿈을 넘어서는 풍요로움을 이뤘다면서 워렌 버핏은 오늘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운이 좋은 세대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왜 자주 지금이 단군일에 제일 풍요로운 사회라고들 말들 하죠? 하지만 또 동시에 가장 어려운 시대 같은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나라는 맞이하고 있는데 모두가 함께 풍요로운 홍익인간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조건은 과연 뭘까? 오늘 4350주년 개천절에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에 전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요즘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오르다 최근에는 4년 만에 최고치까지 찍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오늘은 유가를 움직이는 요인들 좀 짚어보겠고요. 이탈리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대규모 재정 적자를 펴는 예산안으로 짜면서 이탈리아의 재정 위기가 또 부각되고 유럽 다른 나라들로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학자 한 분과 이탈리아의 재정 문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10월 3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동연 부총리가 네. 요즘 김 부총리 바쁩니다.
핫하죠, 아주. 네.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답변을 이제 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9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고 털어놨군요.
네, 이게 네. 사실 민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문제이기는 한데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국회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다. 그 점에서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그 국회 대정부 질의 경제 분야에 대한 그 답변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물었어요. 취업자 수가 이 9월 통계가 나오면 이거 전년 대비 증가폭이 마이너스까지 갈 수도 있는 거냐.
네.
그렇더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 이런 예상이 나오느냐면 그 지난해에 8월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예.
그래도 8월은 그 8월 통계는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만 늘어도 어느 정도 많이 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게 지난달 통계가 나올 때의 기대치였는데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고용 성적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9월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해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런 기조로 꾸준히 취업자 수 증가폭이 신통치 않다면 작년하고 비교한 숫자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네. 예상을 저희도 이미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가 인구는 지금 점점 그래도 늘고 있는데
네.
작년보다 작년 9월보다 올해 9월이 오히려 이제 줄어든다 이 말이잖아요.
뭐 인구에서 뭐 정부가 꾸준히 주장해온 뭐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와 뭐 구조조정의 영향이다 아니면 계절 요인이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을 다 망라해도
네.
그래도 그 정부의 책임론을 좀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건 뭐 이낙연 국무총리도 인정을 한 내용입니다. 해서 그 김동연 부총리에게 뭐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고용부진과 관련해서는 대체 원인이 뭐라고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구조나 경기 요인 말고도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이 취지는 좋은데 수용성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는 정책들이 한꺼번에 추진되는 영향이 있다고 본다. 인정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우리가 최저임금에 영향이 없다고 한 적이 없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영향이 네. 있다고 인정한다. 아픈 부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실업자 수 얼마나 되는지 취업자 수 얼마나 늘었나 줄었나 나오면 이제는 좀 각오하고 봐야 되겠네요. 9월 달 통계는.
그렇죠.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봐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집값이 비싼 집은 점점 더 비싸지고 싼 집은 뭐 싸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양극화 현상이
네.
커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네요.
이게 그...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다가 사실 최근 들어서 단기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감정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뭐 주간 단위로 가파르게 상승하던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전국의 지난달 주택가격 5분위 배율 이게 뭐냐면 전국 집값을 그 다섯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제일 집값이 비교적 낮은 그룹이 1분위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가장 집값이 비싼 상위 20%가 5분위가 되는데 이 둘 사이에 평균 집값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느냐. 이걸 한국감정원이 조사를 했더니 이게 11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동안 추세가 약간 그 배율이 좀 줄어드는 추세였거든요. 이게 5분위 배율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그 다소 주춤했던 2012년 12월 이후에 계속 하향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는 8.7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2015년 7월에 9배를 넘어섰고요. 이후에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4월에 10배를 넘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달 9월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1년 5개월 만에 11배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벌어지느냐 뭐 예상하시는 대로 집값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 있고요.
네.
앞서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더 싸지지는 않았다. 근데 더 싸진 지역도 있어요.
내려가는 곳도 있죠.
네,
지역적으로.
일부 지역적인 특성도 있었는데요. 지금 그 서울에서는 특히 그 5분위의 평균 주택 가격이 12억 1,708만 원에서 13억 1,78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 12월하고 비교를 하면요.
네.
그런데 일부 지역, 그 경남, 뭐 울산 이런 지역들에서는 소폭 조정을 받은 지역들이 있어서요. 전국 평균치에서 1분위 가격은 떨어지고 5분위 가격은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겠어요. 요즘 서울 집값 올리는 여러 손들 중에 요인들 중에 하나는 서울에서 사실 일이 없는 지방 거주자분들도
네.
점점 앞으로 서울 집값은 올라가고 지방 집값은 떨어질 거 아닌가 봐. 라는 판단 하에서 자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안 그래도 매물 부족한데 그런 분들까지 이제 매수의 대열에 서면 그래서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굳이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시는 네.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상이 자꾸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알겠습니다. 이중근 부영 회장에게 검찰이 12년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이분은 무슨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까?
혐의가 12개예요. 그리고 예. 과거에도 법정에 쓴 적이 있고 사실 구형이기 때문에 선고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굳이 이 뉴스를 제가 들고 온 이유가 검찰이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밝힌 그 구형의 이유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 조세와 벌금 등 개인적인 부담을 회사에 전가하고 본인이 어떤 이익만 챙겼다. 왕노릇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명백한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바라는 서민 주머니를 털었다. 세 번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할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구체적으로
죄를
뭘 잘못했는지
뭘 잘못했느냐? 일단 예.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까지 12개 혐의인데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걸 잘못했는지
그중에서 제일 나쁜 네. 게 임대주택 사업 비리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주택을 처음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분양 전환을 하잖아요.
예.
근데 분양 전환을 할 때 이 분양가, 건축비의 원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서민들이 비싸게 분양 전환을 받도록 서민 주머니를 털었다. 이게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뭐 그 축적한 비자금, 뭐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이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 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는 처음에는 빌려서 살다가 나중에는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살던
네.
분들이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전환되는 분양가가 뭐 공사 원가를 반영해서 정해지나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사한 부영한테 얼마 들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이제 그 숫자를 부풀려서 이야기했다?
그렇죠.
국산 담배가 수출 효자 상품으로 꼽히고 있습니까?
인기가 많은 모양이에요. 지난 6년 동안 우리나라 농수산물 그 수출품 중에서 해외로 가장 많이 팔린 게 금액 기준으로 담배였습니다. 그 담배가 최근 5년 사이에 수출 물량도 두 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그 국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그 통계를 내서 의원실에 제출한 내용인데 최근 6년 동안 얼마나 팔았느냐. 농수산물의 누적 수출액이 48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한화로 따지면 한 53조 원을 좀 웃도는 금액이죠.
예.
이 중에서 5조 2,761억 원어치 담배를 해외로 수출을 했습니다. 농산물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걸로 나타났고요.
예.
2등은 참치. 참치도 인기가 꽤 많더라고요. 32억 4,800만 달러어치 팔았고요.
네.
김과 라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담배를 꽤 많이 수출을 하는가 봅니다.
우리나라 담배가 그 상품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는다고 해요. 담뱃잎 같은 것들도 다 등급이 있거든요.
아, 상중하할 때
네,
상품으로?
상중하할 때 그 저는 담배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요.
네.
제일 아래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데 있는 그 제일 아래에 튼튼한 그 이파리가 상품이고요.
아.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햇님하고 가까울수록. 그래서 그 담배 농사 지을 때 보면 이렇게 좋은 이파리들은 모아서
아래쪽에 깔려있나 봅니다.
네. 아래쪽에 깔려있는 것들은 모아서 이제 외부로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네. 박연미 경제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고은 씨가 왜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카드로 못 사고 늘 현금으로만 사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예, 카드로는 봉투 안 파는 가게들, 편의점들 있죠. 파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 저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서 참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드로 살 수 있는 곳도 있긴 합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는 카드 받는 곳이 많고 또 질문 보내오신 대로 카드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원칙대로 하자면 카드를 받는 가게에서는 종량제 봉투든 뭐든 다 카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법이긴 한데 잘 안 지켜지기는 하죠. 그런데 카드 안 받는 가게 주인 입장에서 왜 안 받는지 그걸 좀 이유를 찾아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쓰레기 봉투가 마진율이 높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게에서 만원어치 물건 사고 카드 긁으면 한 2%인 200원 정도가 카드 수수료로 나가는데 쓰레기 봉투 마진율은 동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원어치 쓰레기 봉투 팔면 700원 남는데 200원이 수수료로 나가면 이제 마진이 너무 박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수수료 내기 좀 불편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환불 때문인데 쓰레기 봉투는 나중에 쓰다 남으면 다른 동네 이사 갈 때 환불을 해주세요 하면 환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묶음으로 샀다가 낱장으로 남더라도 좀 많이 그리고 구겨졌더라도 환불해달라고 하면 환불이 되는데 문제는 카드로 이 쓰레기 봉투를 구매하셨으면 나중에 환불받을 때도 그 카드하고 영수증을 갖고 와야 그래야 그 카드를 취소하거나 해서 환불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카드로 사가신 후에 현금으로 환불해 주세요라고 하면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팔 때는 카드 수수료 내고 환불해 줄 때는 현금으로 돌려줘야 되니까 이중으로 손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환불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현금으로 환불해 줄 테니 사갈 때도 현금으로 좀 사가세요 라는 입장이 또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부가세 문제도 하나 있긴 있는데 우리가 가게에서 만원어치 과자를 사면 그 중에 한 천원은 부가가치세로 별도로 국세청에 가게 주인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는 부가세가 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를 만원어치 팔면 가게 주인은 부가세 천원을 따로 안 내도 됩니다. 근데 가게 주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파는 물건 중에 그럼 부가세를 내야 되는 물건과 안 내도 되는 물건을 늘 구별해야 되는데 쓰레기 봉투값 만원을 카드로 긁다가 주인이 실수를 하면 부가세 천원을 그냥 내야 되는 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 만원어치 팔아봐야 700원 남는 쓰레기 봉투 팔았다가 자칫해서 부가세 천원도 또 자칫해서 잘못해서 실수로 억울하게 낼 수도 있으니까 아유 좀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으니 그냥 현금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가게 사장님들 입장이고요. 그래도 카드로 받으시긴 받아야 되는데 또 입장이 이해되기는 하지요. 예. 그리고 참고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현금 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 품목이랍니다. 국가나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나 수수료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라는 법이 있는데 이 종량제 봉투는 사실상 이게 청소 대신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내는 수수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 현금으로 사시면서 현금 영수증 끊어주세요 하다가 또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현금 영수증 안 나가는 품목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요즘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으시려고 하면 아 기름값이 요즘 좀 많이 오르고 있구나라는 걸 아마 체감하실 겁니다. 실제로 국제 유가 동향을 봐도 수년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국제 유가가 최근에는 근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을 만큼 계속 오르고 있어요. 어떤 요인들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SK증권의 손지우 애널리스트를 연결해서 국제 유가와 관련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저희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배럴당 70달러까지 올랐더군요. 국제 유가가.
그냥 많이 올랐어요.
제 기억으로는 20달러 후반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참 낮을
그렇죠.
때는요.
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14년 하반기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15년도 말에서 이제 20달러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땐 좀 과하게 이제 하락한 측면이었고 이후로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이제 50달러 내외 그게 유지가 되다가 작년 말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지금에 말씀하신 WTI 기준으로 75달러까지 이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올해로 본다면은 급등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유가가 오르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네네네. 일단 유가라는 부분을 해석할 때는 늘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예.
어느 한쪽만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유가를 끌어올린 거는 명백히 지정학적, 즉 정치적 요소라는 부분 게 맞습니다. 사실 펀더멘틀이라는 거는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네.
흔히 말하는 펀더멘틀은 이제 수요와 공급, 특히 석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즉 생산 능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 생산 능력은 여전히 풍부하고 실제로 최근에 뭐 사상 최고를 연일 찍고 있는 미국 산유량 보시면 알겠지만 뿜어낼 수 있는 물량도 많습니다. 즉 펀더멘틀리는 이렇게 오를 요인은 별로 없어요.
공급은 충분한데.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지정학적 요인이라는 부분이 유가를 단기적으로 흔들고 있는 건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이란 사태도 그렇고요. 지금 가스 쪽으로 치면은 카타르 사태도 있고
네.
국제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예멘, 시리아 그런 이제 중동 쪽의 지정학적 문제가 많이 좀 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나라들,
네.
나라들이 네네네. 뭔가 정정의 문제가 있어서 혹시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나면 석유 뽑는 게 잠깐 중단될 수 있다 그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 이쪽 이제 주요 산유국들이니까
예.
여기서 혹시 문제가 생겨서 물량이 못 나오게 되면은 수급의 차질이 빚어지면 유가가 올라간다.
예.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의 아주 큰 요인이 되는 건데요. 이게 올해 연간 내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장 뭐 어딘가에서 공급 축소가 나타나거나 한 건 아니지만 뭔가
네.
불안불안한 뉴스들이 자꾸 들리니까 그게 기름값에 반영이 돼서 자꾸 오른다.
그렇죠. 실제로 뭐 산유량, 글로벌 산유량이라는 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지는 않거든요.
예.
통상적으로 연간 산유량을 보려면은 한 1년 정도 뒤에 있어야지. 즉 2018년 산유량을 체크하려면 전 세계적으로요. 한 18년 말이나 19년 돼야지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몇 군데가 이제 오펙이나 월간 정도로요. 이제 러시아, 이제 그 미국 이런 주요 산유국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뭐 우리도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뭐 미국은 계속해서 물량을 더 뽑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펙이 이제 그 증산을 막아왔던 감산 체제를 유지하다가 올해 이제 중순부터 그 틀어지면서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뭔가 뭐 소요가 있거나 문제가 생겨서 그 공급이 줄어들었다면 오르는 게 이해가 되는데.
네.
그냥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실제로 오른다는 건
네.
글쎄요.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예를 들면 미리 사재기하는 네. 수요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일단은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좀 실질 수요적인 측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뭐 탱크에 미리 채워준다라는 게 있지만 사실은 글로벌 석유 가격이라는 거는 그 미국으로 치면은 뉴욕에 상장돼 있는 아니면 우리 아시아 쪽으로 좀 싱가포르 쪽에 있는 그런 거래소에 있는 금융 트레이더들이 가격을 상당히 좌우하게 됩니다.
예.
이거는 똑같 주식도 똑같고 채권도 똑같고 그런 트레이더들이 늘 존재하면서 가격의 등락을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수급적으로 요인이 생겼거나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의 가격 움직임이 나온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석유 안 캐던 미국이라는 나라도 요즘에는 석유 많이 캐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쪽에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다른 나라가 좀 더 캐내면 별 문제 없어. 이런 안심은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게 좀 얘기를 더 들어가 보면 미국이 카타르를 먼저 제재를 했던 거는 사실 미국의 가스 수출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워낙 가스가 많다 보니 얘들은 지금 쌓아놓은 물량을 해외로 팔지 못하면 재고로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네.
뭐 이게 꼭 정말 그렇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그거를 제가 뭐 미국이랑 대화해 본 적은 없으니까
예.
장담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정황적으로 볼 때 실제 카타르 제재를 가한 이유로 가스의 최대 수입국인 한국이랑 미국이 카타르 쪽 그리고 이제 중동에 있는 일부 지역 쪽 물량을 줄이고 지금 미국산 수입을 엄청나게 늘렸거든요. 뭐 최근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을 눌러버리게 되면은 지금 당장 11월부터 생션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란 거를 수입했던 국가들은 이란을 말고 다른 국가 거 수입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국이 충분히 충당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도 이번에 발표났던 게 이란산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미국산을 늘리게 되는 흐름 이미 늘리고 있어요.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급이란 부분에서는 이들을 잠궈놔도 미국이란 국가 혹은 다른 증산 국가들을 메워주니
네.
뭐 공급 부조에 걸리거나 그런 트러블이 발생하지는 않죠.
그래서
펀더멘틀리 보면은 영향이 없네라고 보는 게 맞지만 그거는 숫자를 뭐 뜯어보고 이렇게 보고 하는 입장에서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센티멘트 시장의 심리라고 측면에서 본다면은 거대 생산 국가인 카트리하고 이란 쪽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가격을 순간적으로 흔드는 요인으로 늘 작용합니다.
과거 같으면 유가 상승 요인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굳이 그렇게 생각 하지 않아도 될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예전 생각을
그렇죠.
해서 그런지 아무튼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거 뭐 가격에 반영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가격이란 게 뭐 늘 합리적으로만 반영되지 않으니까요.
네.
지금은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걸로 예측하는 게 옳겠습니까?
일단은 그 단기적으로 본다라면은 2018년의 유가 강세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저도 페이퍼를 몇 번 발간했던 적이 있는데요. 뭐 작년 말부터 사우디하고 미국이 지정학적 요인을 불안하게 만들겠다라는 거는 공식적으로 많이 의지를 보였었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이런 사태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의 강세 국면은 어쨌든 피할 수 없더라 보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라는 녀석은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트를 수렴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2015년까지 진행됐던 글로벌 E&P 업체들, 석유 개발 업체들의 엄청난 투자 규모로 봤을 때 그것들이 속속들이 이제 생산으로 연결되면 그 물량은 그 시장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단기적으로야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장기 저유가의 흐름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제 분석한 입장이고요. 저는 그 장기 저유가의 레벨은 E&P 업체들의 캐시 코스트나 투탈 코스트 감안했을 때 $50 내외에 안착되는 게 현재 물가 수준 같은 거 볼 때 가장 적합하다.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업체들이 석유를 캐내기 시작하면 물량이 많아져서 가격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어떤 업체들이 혹시 뭐라고 하셨죠?
글로벌 EMP 업체, 석유 개발 업체들.
아, 글로벌 석유 개발 네. 업체들이 석유 개발 네네네네. 업체라고 하는 게 해양이든 땅이든 어딘가에다 파이프 꽂고
아, 그렇죠, 그렇죠,
설비
그렇죠.
만들어서 석유 캐내는 네. 회사들일 거 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엑선 모빌,
네.
쉐브론, 쉘이 이제 민영 기업으로는 대표적이고요.
아하.
국영 석유 기업으로는 당연히 사우디 아람코, 뭐 러시아에 있는 루코일, 로스네프트, 가스프롬,
예.
뭐 지금 중국에 있는 페트로차이나 그런 제도 뭐 그런 국영 석유 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회사들이 그들의, 지금도 네, 네. 석유 캐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 당연하죠. 얼마 전에 로이터에서 며칠 전에 보도가 나왔었는데 사우디가 또 신규 유전 공사를 마무리를 지었어요. 투스팟에서 이게 마무리 짓고 올해 4분기부터는 생산에 들어간다라고 이미 발표했는데
예.
단일 사이즈로는 최대 규모라고 지금 발표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량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도 네, 물량이 네. 새로 나올 곳이 많고 굳이 그거 네, 안 나오더라도 네. 과거보다는 네. 미국이라는 산유국이 또 하나 생겼으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공급이 충분한데
네, 네,
시장에서는
네.
왠지 자꾸 오르고 있다는 게 결론이라면
네, 네,
앞으로
네.
어떻게 될지는 정말 그 시장한테 물어보라는 답밖에는 내리기 어렵겠네요.
그렇게 늘 가격이라는 게 그런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장기적으로 수렴할 가격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사업의 기회나 이런 걸 모색하신다면은
예.
지금의 흐름이 이제 단기적인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답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뭐 순간적으로 이게 패시브로 갈 수도 있고 정말 일각에서 얘기하는 100달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가격이란 부분은 뭐 순간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그래도 그게 순간에 불과하다라면은 확률적으로 봤을
알겠습니다.
때 지금 우리에서 지금 또 그거를 모색할 필요는 없겠죠.
70달러 네. 선인 지금 가격이 다소 과하게 느껴진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석유 가격이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정해진다고 우리는 알고 있으나
네네.
사실은 미국이 미국
네.
국가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네.
왔다 갔다 조정을 한다. 즉
네.
예를 들면
네.
러시아를 좀 손봐야 될 때가 되면 러시아는 석유값 떨어지면 힘들어지는 나라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또 석유값을 낮추기도 했다가
네네.
또 뭐 필요할 경우에 뭐 중동 국가를 달래야 될 일이 있으면 다시 올리기도 했다가
네네.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국제유가를 네네. 설명하기에 더 자연스럽다는 네네.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게 또 절대 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예.
물론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요인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같이 여러모로 봐야겠죠.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정부 측에서는 이 가격을 통제해보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느냐 마느냐라는 해석은 상당히 중요한 분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실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는 또 다른 얘기.
또 다른 얘기니까.
석유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어떻게 하겠다.
알겠어요.
사우디가 어떻게 하겠다라 해서 의도대로 움직여줄 때도 있습니다만 그 상황이나 펀더멘트에 따라 그게 안 먹힐 때도 있고 혹은 너무 과하게 먹힐 때도 있거든요.
알겠어요.
그 순간순간에 따른 해석이 또 중요하겠죠.
사우디나 미국 트럼프 네. 대통령은 지금 유가가 올라가길 바라는 입장입니까? 떨어지길 바라는 입장입니까?
그들은 명백히 지난 하반기 때
예.
유가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올해 중순부터는 또 굉장히 명백히 유가는 지금 과하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서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아람코의 IPO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스트벨트의 표심을 위해서 유가를 좀 올릴 필요가 있어서 많은 보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 왕세자 무하마드 빈살만이 직접적으로 이제 유가를 올리겠다라 얘기하고 OSP를 끌어올리는 움직임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올해 중순을 기점으로 모듀스 많이 보셨겠지만 트럼프는 유가가 과하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고 거기에 또 사우디가 동조했습니다.
네.
우리 동의하고 우리도 증산에 동의하겠다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부터 또 물량을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오르고 있다?
네네. 현재는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보자면은 그들이 스탠스를 보인 이후로 지금 몇 달 안 됐잖아요. 단기 시결이거든요.
알겠어요.
그 정도에서는 시장의 또 기대감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정부가 서울 집값에 대한 고민하고 똑같네요.
똑같죠. 근데 그 가격이라는 게 참
네.
잡히냐 안 잡히냐의 문제로 접근하면은 굉장히 피곤해지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현재 이들로서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고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관련된 정책이 또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 실효성들을 봐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명백히 증산 특히나 현재 센티가 많이 몰려있는 게 오펙인데 헤게모니가 무너지거나 서로 또 증산 마켓쉐어 점유율을 따기 위해서 증산한 싸움으로 간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지금의 또
지금보다 좀 떨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네.
SK증권의 손지호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